함께 찾으실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신과 용납하신 것 같이 사무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장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 앞에 본문에서는 그 당시 여러 악행들에 대해서 쭉 말했습니다. 이 악행들을 서술하기까지의 우리 그 논리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지만 그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이루는 구절들을 사실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참 유익합니다. 1장을 다 정리하기에는 지금 좀 양이 너무 많고요. 1장 18절 이후 부분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하나님 진노하신다고 했죠. 그죠? 예. 첫째는 그 누구를 향한 진노였습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진노였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선명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향한 진노였지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었지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데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앞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존재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거부하고 우상에게 영광과 감사를 바치는 것이죠. 그 아론의 금송아지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그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몰라서 우상 숭배한 거 아닙니다. 오늘날 다른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종교, 신상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앞서 영광 돌리는 것들이죠.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고 그 일본말로 하면 그 뿜빠이 해가지고 예. 하나님과 그 영광을 나눠 가지는 이러한 것들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제가 그 국기에 대한 맹세 언급하면서 애국심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 군인들이 이런 맹세를 할 때에 큰 의미 없이 하니까 그 문제되지 않지만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나라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국가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셈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뿐이시거든요. 하지만 요즘 일부 대형교회를 보면은 이 거꾸로 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국가가 앞서고 하나님이 다음입니다. 그 태극기 집회라고 하면서 나라 사랑 외치면서 기도회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국가고 하나님은 단지 그 보조수단이지. 한 사람을 우상화하고 어떤 이념을 우상화하면서 거기에 영광을 돌린 뒤에 하나님을 갖다 붙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 다음 바울의 논리가 뭐였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자기들 멋대로 살도록.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기만 했는데 온갖 악행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개는 인간이 온갖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반대로 설명합니다. 앞선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악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에게 벌이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저주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사람은 내버려 두면 자기 멸망하는 길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온갖 악행의 종류를 언급했습니다. 레즈비언, 게이와 같은 동성애자들을 비롯해서 비록 이성애자라고 하더라도 온갖 음욕과 악행, 분쟁, 시기, 교만, 불효와 같은 악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 논리 구성이 이 머릿속에 잡혀야 2장 1절이 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을 읽으면서 의외로 안심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랬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진노 두 가지 사항에 그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율법을 신실히 지켰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악행에 거스를 것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바울이 1장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죄악들 새로운 것 없거든요.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존 성도들이 읽었을 때는 아, 야, 나는 뭐 괜찮겠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겠네 싶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안심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의 그 실제적인 초점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충만한 자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방식은 아모스 선지자의 방식과 흡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죠. 일단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가지 다른 민족들의 죄악을 먼저 말했습니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는, 에돔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는. 그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안심하고 듣고 있었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우리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죄 때문에 많이 화가 났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구나. 하지만 웬걸 맨 마지막에 결국 드러나는 건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장에서는 1장에서 안심했던 사람들, 즉 주로 유대인들을 향한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1장에서 안심했던 자들입니다. 보통 안심한 사람들이 남 판단합니다. 나는 게이도 아니고 레즈비언도 아니고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불의도 행치 않고 욕심도 부리지 않았고 불효도 하지 않았다라는 자들이죠. 일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탐심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 한 번도 시기하고 분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겠지요.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타락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늘 있습니다. 약간 그 정신병자 같지만 정말 있습니다.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거짓말 두 개나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한다는 거 거짓말이고 지가 거짓말 한번 해본 적 없다는 거 거짓말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는 욕심 부려본 적이 없대요. 나같이 욕심 없는 사람 뭐 없다고. 나는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는 그게 내 문제라고. 어릴 때부터 욕심이 너무 없어가지고 혼났다고. 그런 분 만나면 그냥 조용히 자리를 피하십시오. 곁에 있어봐야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은근히 그 이간질을 시키고 시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눠서 말했지만 그 두 종류에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런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해당된다. 하나님의 진노에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결국 1장의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이런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누구나 이 1장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들은 해당되지 않지만 원리상 그렇다는 겁니다. 원리상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가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선다래라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뜻입니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냐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은혜밖에 없다라는 이 찬송입니다. 참 그야말로 은혜에 초점을 맞춘 곡이지요. 은혜라는 것이 사실 그 누구한테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누구한테 필요한 것 아닙니다. 빚진 자에게 필요합니다. 죄 지은 사람한테 필요합니다. 제가 그 이래봬도요, 은행 갈 때 그 떳떳하게 갑니다. 빚이 없거든요. 빚 내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돈 내가 찾으러 가거든요. 은혜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행 근처에 있는 거지가 저를 보면 때때로 그 은혜를 구하곤 하지요. 저는 렌트집 살지만 집에 이상이 생기면 그 집주인한테 당당히 말합니다. 제가 그 집주인의 은혜 때문에 제가 지금 렌트로 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 집에 내는 모기지보다 저희가 훨씬 더 내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한은 자기가 더 버는 셈이죠. 빚지지 않았으니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가지요. 은행 가면 이자 판단하고 뭐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뭐 더 큰 혜택이 있다 하면은 뭐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고 합니다. 집주인이 우리의 불편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나 판단하기도 하지요.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세보다 싸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정수 틀리면 이사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저는 집주인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은혜를 줬으면 좋지. 제가 그들에게 아쉬울 게 없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태도로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 없다 싶으면요,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판단하게 되죠. 그것이 세상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빚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판단하게 되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법 자체를 판단하게 되죠.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은혜를 구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저절로 그런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바울이라든지 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 우리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부부간에도 다툴 때 보면은 사실 그 한 사람의 잘못 자체 때문에 싸움이 커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누군들 그 뭐 잘못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왜 화났는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화가 납니다. 나는 당신이 뭐 여차저차한 잘못 자체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닌데 이 그런 것을 몰라줄 때 화가 나죠. 아이들이 시험 치거나 공부를 하면은 누군가는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왜 합니까? 그걸 구실 삼아갖고 우리 아이 한번 이 작사를 내려고 막 자존심 빡빡 한번 긁어내리려고 그래야 채점합니까? 아니지요. 그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깨달아 알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혼내기 위한 목적으로요. 한 명도 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이 채로 탈탈 털듯이 막 죄목들을 꼼꼼하게 나열하시고 막 고소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영국 비자 받고 하려면요, 그 IELTS라는 영어 시험 봐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근데 채점 대충 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합격 불합격 여부만 알려준다면 그 응시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지금 불합격한 게 이게 지금 듣기 실력이 모자라서인지 뭐 읽기 실력이 안 되는 건지 막 영작 실력이 안 되는 건지 대신 결과가 꼼꼼하게 나올 때에 비록 지금은 내가 불합격했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아 내가 독해가 좀 부족했구나. 독해 중에서도 아 내가 좀 추론 문제에 좀 약하네. 그쪽에 좀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겠다. 다음에는 필요한 점수 딱 받게 되는 거죠. 간혹이 회개가 안 될 때 있죠. 내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이 채점하는 사람이 대충대충 해놓으니까 막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 일할 때 잘못할 때 있죠. 실수할 때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진심을 다해갖고 막 정중히 사과하지 않습니까? 내 잘못이다 싶으면 자동적으로 막 진심이 담깁니다.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에 변명할 수 없고 뭐 사과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매우 구체적으로 아니까 아, 이것은 내 실수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무척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괴롭히려고 막 세세하게 막 이 죄악의 영역들을 막 꼼꼼히 막 부려하고 막 이런 것들까지 꼼꼼히 적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없는 회개는 그러므로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기 딱 쉽지요. 말씀 속에서 이 많이 드러내는 나의 잘못을 볼 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학생의 답안지 꼼꼼하게 채점해주고 첨삭해주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거 학생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대충 훑어보고요. 의미 없는 막 칭찬이나 맨날 남발하는 선생님, 그거 나쁜 선생님이 그거 붙어있으면 떼내야 됩니다. 학위 논문 쓸 때 꼼꼼한 지도교수 만나면 그토록 괴로울 데 없지요. 뭘 해도 비판받고 뭐 별것 아닌 오류 하나 막 그저 넘어가는 법이 없으니 막 만날 때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교수와 일하고 나면요. 심사 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이 심사 담당 교수는 그보다 더 널널한 교수거든요. 하지만 그 반대되는 경우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도 교수는 널널해갖고 평소에 사이도 좋고 막 웃으면서 막 이래갖고 논문 제출했는데 이 심사 과정 때는 뭐 이 끝판대장 교수 같은 사람 딱 앉아 있으면 막 곤혹을 치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좋은 선생님입니다. 비록 그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은 지도 교수 잘못 걸린 것 같고 내 돈 내고 내가 공부하는데 막 이렇게까지 막 들들 뽑게 되나 막 더럽다 싶게. 하지만 나중에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보면 괴롭고요. 양심이 아파오고 아니 뭐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가장 이 탁월한 지도교수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 거치고 나서 우리가 천국문 앞에 제출할 논문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말들이 나오지만은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본문 5절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진노를 쌓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재밌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동사를요. 하늘에 공로를 쌓아둔다 할 때 그 쌓다 할 때 그 사용하던 동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그 공로가 하늘에 쌓인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같은 동사를 진노를 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인 줄 알고 쌓던 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노라는 말은 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영어로 하면 wrath and fury입니다. 이 말 들으면 그 근래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했던 말 떠오르지요.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 이 북한 체제를 부르라고 생각해서 했던 말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 어떤 체제나 어떤 행위 하나를 두고 그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요. 진리 자체는 이 불에 있는 복음 바깥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외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자가 어떤 위대한 인물이든 사람이 봤을 때 대단한 선을 행한 사람이든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wrath and fury, 이 진노와 분노를 피할 방법,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11절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차별하지 않고 공평히 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차별합니다. 인류 역사상 차별이 없었던 시대나 사회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70만 원 훔치면 잡혀가지만 700억을 훔치면 경제사범이 되어 석방되는 일을 봅니다. 어디 관공서를 가도요 말숙한 차림으로 이 영어도 능숙하게 하면은 친절한 대우 받을 수 있습니다. 마땅한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허름한 차림으로 막 영어도 못하고 막 버벅거리고 있으면은 무시받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제가 그 차를 타고 교회로 오다 보면은 이셔라는 동네를 지납니다. 거기 그 하이스트리트 보면은 그 미국 보험회사 힐릭스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 앞에서 그 신호 대기 중에 있는데 이 출근한 아가씨가 막 다다다닥 뛰어오더니 그 전기 박스 같은 그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뒤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 운동화를 벗더니 하이힐로 딱 갈아 신더니 또각또각 걸어서 그 힐릭스 회사로 출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회사 규율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아가씨가 알 거예요. 내가 운동화 신고 출근했을 때랑 하이힐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껍데기 보고 판단하거든요. 드러나는 거 보고 판단합니다. 영어 점수, 뭐 학점, 네 학벌이 어디냐, 뭐 아버지 마시냐, 입고 있는 옷 다 드러나는 거 보고 판단합니다. 들고 다니는 그 백 보고, 신고 있는 구두, 타고 다니는 차. 사람들은 서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속이고 또 속으면서 삽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지만 겉으로 보는 스펙 눈부십니다. 사람은 이런 걸로 속일 수 있거든요. 또 속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데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스펙 쌓았습니다. 인권운동 했고요. 이만큼 기부했고요. 봉사활동 내가 몇백 시간 했고요. 토익 이 정도 받았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이 정도 땄습니다. 이런 껍데기에 사람은 다 속습니다. 뭐 성인이라고 막 추앙하고요. 동상도 세우고요. 위인전도 발간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한 가지 물으십니다. 너 회개했느냐? 그건 당황할 수 있죠. 난 내가 죄인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너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 있느냐?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껍데기라는 겁니다. 하이힐 같은 겁니다. 하나님 하이힐에 속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들로 공로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작 하늘에 쌓이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 진노라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 그 천국 가면은 전혀 뜻밖의 사람이 면류관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상에는 있었는지도 모를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 품 안에 안겨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죄를 꼼꼼히 지적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꼼꼼하게 첨삭해 주십니다. 이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대학생 돼서 이게 자기가 갈망하면요. 자기가 돈 내고 막 첨삭받고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돈 내지 않았는데 첨삭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그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첨삭받을 때 참된 회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판단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사랑으로 가득한 이 갈보리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신 것, 우리를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떳떳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 눈에는 당당하게 보일지 모르나 하늘에 진노를 쌓고 있는 행위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복음 들고 살아나갈 때에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땅 회개하지 모르는 이 문화가 충만함을 주님께서 더욱더 아십니다.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문화적으로 자유를 노래하며 살지만 영혼이 피폐해져가고 마음이 메마른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를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셔서 우리가 말씀 들고 살아나갈 때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의 영광을 맛보는 성도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